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보다도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혹시나 혼자 오셨다면 네, 벌주미하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따라해 주시죠. 축하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 혼자만의 노력과 의지로 이곳에 오셨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수십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그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와주셨기에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께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주일의 예배와 섬김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떤 것 같아 라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일 성수 빼먹지 않는 사람, 뭐 섬김을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은 그냥 우리의 시선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 행동의 결과만 보고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아, 이 사람은 대단하다,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이렇게 좋았을 거야 라고 하다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나도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진짜 저 사람은 아멘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따라할 수가 없어,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오해를 만들어가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임팩트 있게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버리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생각해봤을 겁니다. 그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럼 혹시나 사춘기의 아들을 부르신 부모님이 아,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혹시나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신 거니까요. 그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우리는 그런 대단한 신앙을 마주할 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아,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라고 그냥 나랑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신앙을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했고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신앙의 결과물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물론 뒤에 너무나도 멋진 그 신앙의 결과가 등장을 하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너무나도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장면을 주목하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 앞서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이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친척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아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그 지명은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과 동일합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던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표현 중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 말을 조금 더 해석해보자면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신적인 그 초월함의 그 위엄과 그 존재를 가감없이 그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신의 계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속삭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정말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 신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 존재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받은 이 계시가 뭐 데라에게 아버지 데라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성경에서 굳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떠나라는 계시를 주셨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났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더 보니 그들이 떠나기는 떠납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가나안을 향해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멈춰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데라는 죽을 때까지 살게 되죠. 데라는 거기서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신의 계시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머문 게 아니라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들은 왜 멈췄을까요? 31절을 보면 그 가족들의 이동의 주도권에는 일단은 데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데 어떤 데라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그들은 하란에 머물렀던 것이죠. 근데 성경 본문의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마음에서 그들이 멈췄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동했던 또 머물렀던 그리고 향했던 그 방향과 장소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 이 장소에 그들이 멈춘 이유가 담겨져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은 뭐 어린 시절에 수업을 들으셨다면 뭐 고대의 가장 뛰어났던 문명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발전했던 문명지의 가장 중심에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라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보다 더 최적의 장소는 없죠. 거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잘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우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 모든 것을 떠나라. 나를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따라서 데라와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을 하는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하란은 어떤 곳인가? 이들이 물론 우르와 하란에는 굉장히 먼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문명권 안에는 이 두 도시 다 속해 있었고 하란은 거기에다가 무역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이 데라와 가족들이 이동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멈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잠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멈추고 이동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살았던 우르랑 아주 흡사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내리고 그들이 삶의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가기에 우르랑 너무 똑같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데라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신의 계시에 따라서 그들이 이동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나님이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서 가는데 정작 그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던 삶의 중요한 의미들, 그게 뭐겠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 가족들과 함께 잘 벌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삶의 터전과 인간의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걸 놓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란이라는 지점에서 더 이상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머무르고 거기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데라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고 이제 12장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조명이 맞춰지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이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죠. 사실은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너무나도 그 삶의 중요한 그 삶의 기반까지도 다 내려놓고 떠나라. 너는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말을 우르에서도 하시고 이 하란에서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더 강조해 가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그저 장소의 이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흥이라도 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삶의 기반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한 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삶의 기반이라는 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뭐 진짜 고향, 친척들, 아버지의 집, 그동안 일어났던 삶의 터전들, 기반들,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삶의 기반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없으면 불안하고 쥐고 있어야 편안한 것들. 앞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쥐고 있어야 할 나의 어떤 물질을 얻게 될 수단들, 뭐 나를 지켜줄 내 주변의 지인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강조하시는 건 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네가 여기 왔던 너의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정말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반복하여 명령을 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따라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단순한 그런 순종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한 번의 결단만으로 네 주님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었군요. 예 주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단하여 출발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겠다라는 의미에서 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반복된 언약을 결국은 기다리다 믿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선택하여서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고백이 참 무색하게 그의 인생은 계속 휘청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는 아브라함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고 말씀해주셨고 찾아가주셨고 그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끝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까? 이삭이죠. 그 100년의 그 세월 동안 살아오다가 그 느지막하게 얻은 너무나도 귀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칩니다.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시험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실 때 여기까지 와서야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겐 제 인생을 다 바꾸어도 줄 수 없는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 있지만 이 아들마저도 하나님보다 나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시고 너의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오셨을 때에 그래 좋아 합격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아들을 바친 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휘청거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정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린 계속 흔들리잖아요. 계속 내 선택을 하고 계속 마치 대라처럼 삶의 중요한 영역들을 쥔 채로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용과 움직임은 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먼저 찾아오셔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바쳐라고 했을 때 바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바쳤겠습니까? 전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꺼이 어려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백을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마저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늘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겠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다. 이제는 그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신중의 신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지해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처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후에 내 삶은, 노후에, 노년의 내 삶은, 그리고 내가 먹여 살릴 가족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책임과 이런 것들을 내가 연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2장 2절과 3절에 복에 대해서 언급하며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복됨을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할게. 너는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MBTI 중에서 앞자리가 I이신 분들 중에, 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건 알겠고, 근데 아 제가 모든 족속을 위해 쓰임받는 것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는데요, 아 저는 그냥 저와 제 가족만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라고 혹시 하나님의 복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결과이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바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을 때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나머지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이라. 아멘. 그렇게나 우리를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셨을 때 그 사랑이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하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아하니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딸이 그 초등학교 5학년 공개 수업을 해서 이제 학부모로서 잠시 다녀왔어요. 그 수업의 주제가 뭐였냐면 사춘기였습니다. 사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중간에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나는 예전보다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로 들린다. 뭐 이런 질문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예, 아니요로 막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레벨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시키냐면, 여러분, 뒤에 있는 부모님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잘 부탁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뒤에서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딸이 편지를 써서 이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딱 펼쳐보는데, 처음에 시작은 아빠, 제가 사춘기가 오더라도 저를 이해해 주세요. 중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딸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중간은 좀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편지를, 그 아빠를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평소에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제가 혼자서 진짜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외쳤어요. 예나야, 네가 2년 뒤, 3년 뒤에 더 이상 아빠를 안아주지 않고 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아빠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려줄 거야. 막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샘솟더라고요. 진실된 사랑을 마주했을 때에 느껴지는 그 마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화시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저한테 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뭐 사실 많이들 물어봅니다. 특히나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많이 물어봐요. 그 힘든 거 왜 하셨어요? 라는 의미죠.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한결같이 똑같은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제 부모님의 자녀인데,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한창 격렬하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믿음이 없이 그냥 부모님의 그 목회 사역도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해 보이고, 사실은 그 부모님의 목회 때문에 나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번 그냥 약간 울분에 차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 그때는 엄마, 아빠였죠. 엄마, 아빠, 도대체 이 힘든 목회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똑같은 표정과 동일한 말로 저한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그 감동에 찬 표정으로 보여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표정이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제가 물론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가 저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꿈이 막 뚜렷한 시기는 아니었는데, 뚜렷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목사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일단은 제 1번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여전히 떠올랐던 그 부모님의 대답과 표정 때문에 저는 좀 일찌감치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의 전도사, 그리고 7년의 목회의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부모님이 왜 그때 그런 표정을 하셨는가, 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나 행복해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가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세 달 전쯤에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랑 둘이서 대화를 할, 좀 티타임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랑 티타임을 하면서 한번 그때 물어봤어요. 사실 그런 얘기 제가 먼저 꺼낸 적은 없었는데, 어머니, 어머니,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알아요? 제가 이거 왜 결심했는지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 엄마의 모습과 그 얼굴 표정과 말투가 저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막 이게 신이 나서 이제 뿌듯해 하시라고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 그랬었니? 기억 못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네, 기억을 못하세요. 물론 그 자리에선 당장에 조금 서운했죠. 아, 이걸 왜 기억 못하실까? 나한테는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근데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믿음없고 철없었던 아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부모님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고백이 삶 자체였구나. 그냥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게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이 사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미래와 내 삶의 영역들을, 내 삶의 근본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랑을 시작했고 이 관계를 시작했으며 그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그 아브라함의 그 오랜 인생의 시간을 거쳐서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게 될 때에는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움직임으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아 감사하니까 나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여전히 그 삶의 영역들을 놓지 못한 채 움켜쥐고서 하란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그런 데라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떠나겠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출발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여러분들 발걸음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얻게 되고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들을 당하더라도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결국 인도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와 그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주를 따라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를 이끌어 가셔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의 영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녀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익숙한 것을 붙들고 하란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모시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드러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 출발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전문을 나서며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